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집 역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을 보기 전에 먼저 학계서 전체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멸시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국을 일으키시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자신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백성을 사악하게 대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사 왕국, 곧 페르시아 왕국을 일으키시고 539년에 바사로 하여금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데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유배 생활이 끝난 후에 자신의 백성을 유다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3단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538년에 고레스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수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그 다음 80년 후에 458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 그룹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4년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그룹을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귀환하자마자 곧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독려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 민족들의 거센 방해 공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곧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맙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애굽을 원정하러 지나가는 그 바사 군대가 수없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몰두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지대만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바사 왕국에서는 다리오 왕이 제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학계서의 전체 배경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1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2년에 하고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기원전 520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더 중요하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을 때 성전은 여전히 폐허 상태에 있고 유대인들은 무관심과 자포자기와 체념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스룹바벨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예수아와 동일 인물입니다. 물론 여호야긴의 손자이면은 적법한 왕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국가 지도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왕정시대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전을 사모해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 유대인들은 바벨론 삶에 익숙해져서 돌아오기를 거부했지만 이 두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70년이 지나면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국외적으로 이방 민족들의 방해 공작을 고려할 때 더 상서로운 때를 기다려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했건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을 보면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어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폐허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없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 수가 있느냐고.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어서 한대에 계신데 너희는 흙이나 돌로 벽을 한 집도 아니고 비싼 나무로 벽을 두른 사치스러운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살 수가 있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소행을 곰곰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빈곤한 풍성치 못한 삶이었는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농사가 잘 됐어야 했고, 흡족이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어야 했고, 저축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한마디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고 저주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고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왜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곰곰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하십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 집을 짓지 말고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한다면 어서 나무를 구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주의 삶을 살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밝히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농사를 지었지만 흉작이었고 그나마 수확한 것도 집에 가지고 와서 키질을 해보면 알곡이 별로 없고 바람에 날리는 겹뿐이었다고, 내가 날려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산이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반문하신 후에 그것은 나의 집은 폐허 상태로 있는데 너희는 자신의 집을 짓느라고 분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문제의 근원은 나를 홀대한 것이라고,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느니라. 너희의 악한 소위 때문에 하늘의 비는 물론이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고 그 결과 땅은 소산을 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가뭄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가뭄을 불렀다고. 그래서 들판과 산에 내리게 하고 곡식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기타 땅의 모든 소산물에 내리게 하고 사람과 육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가뭄이 들어서 흉작을 거두면은 이건 자연재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기에 자초한 재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임한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모든 영어 성경은 then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더라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 모두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고. 여기 청종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원어 표현은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말입니다. 유념했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홀대했는데 이제는 경청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을 유념했다고 하는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유념하였으니 합니다. 여호와의 말과 선지자 학개의 말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곧 선지자 학개의 말을 경청하였다고 합니다. 왜 학개의 말을 유념하였다고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청종한 이유는 학개 선지자가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감명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으로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한 후에 이어서 두 번째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매라고 번역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지금까지 힘들고 지치고 빈곤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념하고 둘째 두려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을 보면은 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호와를 마땅히 두려워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껍데기뿐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이제 16년 전에 대충 놓았던 여호와의 지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16년 동안 방치해서 그 외에는 풀만 자욱하게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합니다. 여기 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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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예외 없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흥분시키셨다고 합니다. 여기 흥분시키셨다, stir up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휘저으셨다, 동요시키셨다, 일깨우셨다, 어떤 성경은 감동시키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이 움직이면 물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의 영을 움직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합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각기 자기 집을 지으러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다 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15절을 보면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그 훈계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6월 1일이었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한 때는 6월 24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후 2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착수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23일 동안이나 지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23일 만에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7월 15일이 수장절인 것을 고려할 때 이때는 모든 곡물과 모든 과실을 거두어드리는 1년 중 마지막 모든 것 추수하는 바쁜 절기인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성전 건축 착수하기 전에 일꾼 동원 계획을 짜야 되고 석수와 미장이와 또 목수들 계획을 다 짜야 되고 세밀한 건축 설계를 마쳐야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단히 신속하게 공사에 착수한 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개척교회를 시작한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학계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지역에 처음 교회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을 때에는 희망과 포부가 컸고 남다른 열심이 있었지만은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함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에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빨리 임하지 않으면 의욕을 잃고 무감각하고 냉담하게 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지는 않았어도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섬겼는데도 자신 섬김의 결실이 빨리 맺히지 않으면 낙담하고 열심을 잃고 손을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시작됐지만은 아직도 10명, 20명, 30명, 50명 되는 교회들은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2절의 고백과 같이 지금은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적기나 혹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사단 마귀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계속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늘 방해 세력이 있고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어질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루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십니다. 이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경제가 먼저 회복된 후에 나의 발판이 확고하게 된 후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사는 안락한 삶을 등 뒤에 두고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지금 와서 왜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냐고 물으십니다. 왜 영생과 영원한 축복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일보다 헛되고 헛된 파멸로 인도하는 세상의 일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느냐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자신의 집에 빠르게 산 결과가 무엇이냐고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건물 건축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학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한 이유는 당시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하나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직접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도 없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폐허가 된 성전의 회복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심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에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판매 상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환전 상들의 상을 엎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고. 물론 주님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죽이라고. 그럼 내가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제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건물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거짓 목사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뻔뻔스럽게 부담감을 주고 그리고 건축 헌금 봉투를 돌리고 적금을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자들, 영의 눈이 전혀 먼 목사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만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예물만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전의 성경적인 교회는 크지 않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교회 건물을 먼저 마련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 이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의 나라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은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살아왔는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그 유일무이한 어미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찬밥으로 대접하고 살아왔는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남고 힘이 남고 물질이 남을 때에만 내 기분이 좋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학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집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취미활동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았는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어려워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상황이 나아지면 주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고생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을 거둔 근원적인 이유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렇게도 180도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과라고 하시고 우리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가?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19절을 보면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때부터를 가리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관축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주님을 먼저 경외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다고 처음 헌신했을 때는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곧 개인적인 어려움, 많은 주변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영적으로 무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자동적으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섬김은 중단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집과 직장, 사업, 공부, 취미, 생활로 분주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아홉 가지 있지만은 그것에 불만족해서 나머지 하나를 더 얻어서 열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는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 일은 2, 3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주일도 빠지고 주말 구역예배도 빠지고 재직회도 빠지고 자에게 맡겨진 부서일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소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를 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잘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의 첫 발걸음만 뛰어도 여호와 전에 지대를 놓기만 하여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것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나중에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만 하시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집에 빠르게 살 때 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세울 일꾼을 어떻게 리크루트 하시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과 모든 백성의 영을 흥분시키심에 휘저으심에 NLT 성경은 아주 박진감 있게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이들의 열심에 스파크를 튀게 하심에 합니다. 열심이 아직 작동되지 않는데 거기에 스파크를 튀게 하심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실 자들의 영을 흥분시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일꾼들의 열심에 불꽃을 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엔진이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스파크로 엔진을 계속 돌리기에 어떤 가파른 길과 수렁길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일꾼들의 영을 흥분시키시는가? 우리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실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투지로 시작한 일은 내적 외적 어려움에 봉착하면 반드시 때려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흥분시키셔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휘저어주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잘 듣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의 출발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육신이 연약해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징책하셨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 둘이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는 사형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러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해서 듣고 회개했기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나중에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됐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거하도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텐트 가운데 거하도다. 이게 어찌 가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 여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키웨스트 이거 갔다가 돌아오기 힘든 길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갖고 새벽 3시 이때 일어나갖고 발바라 발바라 해갖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 학교에 가까울까 내 직장에 가까울까 하고 집을 옮길 것을 생각하는데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갈까 해서 교회 옆으로 집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가스값 더 듭니다. 물론 시간이 더 듭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는 자. 근데 이 형제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휘저으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시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와서 하나님 전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모두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건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으로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